오늘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아주시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가릴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아멘. 신명기를 우리가 꽤 자주 읽는 성경인데요. 읽다 보면은 이전에 이 신명기를 오기 전에 주로 읽었던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서 모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루어지는 그 성경들과는 뭔가 좀 사뭇 다르다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이 신명기 4장 11절부터 15절에서 제일 강조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대신에 여호와의 음성만 들었다. 이 사실이 굉장히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에 비해서 훨씬 더 강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마치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보이시는 임재,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오셔서 구름과 흑암과 빽빽한 그런 모든 현상들과 천둥, 번개, 불 이렇게 눈에 보이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현상들이 마치 여기서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또 사실 연관성도 별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를 읽고 있으면은 마치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모세가 말했던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임재에 관련해서 묘사하셨던 구름이나 불이나 번개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떠는 그런 것들이 전부 무시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 신명기는 뭔가 다르다, 이전에 나온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내용과 뭔가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과연 그렇게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믿는 자들로서 그냥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데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은 함께 좀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서로 어긋나거나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떠올릴 때 불이나 구름, 폭풍 같은 걸 동반한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신의 산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데 왜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좀 강조를 많이 안 하는가, 오히려 여호와의 음성만 너희가 들었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가. 그럼 그렇게까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때의 현상은 다 무엇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 또 한 가지는 그 현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을 사람이 볼 수 없는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재했던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드신 게 바로 시내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과 절대 교제할 수가 없는 무한히 거룩한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이 신의 산에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봤던 모든 두려운 현상들, 빽빽한 구름, 흑암, 번개, 불, 바람 이런 것들은 그러한 하나님, 거룩하셔서 도무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시 상기시키죠. 그런데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동일한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임하신 여호와를 상기시키면서도 너희가 그날 본 것, 곧 구름과 흑암과 또 불길 이런 것들을 언급은 하지만 그것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날에 그런 것들은 봤어도 형상은 보지 못했고 오직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 어둠과 구름 불길 같은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서 놀랍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랬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요소들은 당대에 이제 가나안 같은 곳에서 형상으로 표현하여 섬기는 우상의 범주에는 주로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제아문의 폭풍의 신, 구름의 신, 비의 신 이렇게 불리는 바알도 그 형상을 만들 때는 그런 폭풍, 번개, 구름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 또 다른 여신의 경우에 아스타로 같은 경우에는 여성으로 만들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동물로 만들기도 하고 곤충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새로 만들기도 했죠. 또 하늘에는 별, 해, 달 이런 것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름, 불, 번개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형상으로 구현하지는 않았죠. 대체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너희가 그날에 불길 중에서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짐승이나 새나 곤충, 해, 달, 별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마라. 너희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형상은 구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또 가나안처럼 사람이나 동물이나 해, 달, 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너희가 보지 못했고 다만 너희는 음성만 들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봤던 그 불과 구름마저도 여호와의 형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너희가 경외하게 만들기 위한 요소였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어찌 보면 부정되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말로만 함께 계시고 출애굽기나 민수기까지 나타난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란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신명기에서 묘사되는 것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요, 시내산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공동체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다른 역사서나 선지서 같은 데서도 혹은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흑암 중에 강림하신 사건을 자주 다시 표현합니다. 이 시내산에 나타난 여호와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죽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컴컴한 흑암과 거기서 울리는 나팔소리 같은 엄청난 음성들, 저 흉흉한 불길, 번개, 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제발 우리한테 더는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듣다가는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너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가 이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지 너희를 결코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임재는 위험, 범접할 수 없는 위험과 또 감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이런 게 오감으로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 광경, 소리, 그리고 모든 것으로 정말 뼈가 떨리도록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좀 놀라운 사건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두려운 임재를 묘사한 뒤에는 갑자기 평화로운 임재가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은 모세,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이 올라가서 여호와를 뵙고 먹고 마셨다고 말하는 거죠. 아까는 뵐 수 없는 존재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때는 시내산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눈으로 뵙고 또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과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였죠.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먹고 마시는 식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것은 언약을 내가 하나님과 맺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식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이제 베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묘사되는 말이 그들이 여호와의 발과 여호와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의 발, 또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되는 그의 영광의 지극히 밑바닥에서 사람과 그나마 제일 가까울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 정도만 살짝 보여주신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여호와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내 등만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동일한 현상에서 이 여호와의 발과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본 것도 여호와를 뵌 거긴 뵌 거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뵌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등만 봤다고 하는 이 모세의 간구, 여호와의 등만 보고도 모세는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죠. 여호와의 등만 보고 왔는데도 모세의 얼굴에 그 남아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정도로 두려움을 유발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역을 밥 먹듯이 반복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던 이 죄인의 무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온전히 다 볼 수 있었겠습니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임재하셨다. 여기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온 백성이 아니라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만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상실을 드나들었고 아론은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두려움, 여호와의 위엄 그런 것에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레위기도 거의 마찬가지죠. 레위기도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레위기는 1장 1절부터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재가 있는 장소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거죠. 다른 백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만 따로 백성의 대표로서 백성에게 자기의 말씀을 전할 대리자로서 자기 임재가 있는 곳으로 모세만 부르셨습니다. 다른 백성은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회막에 갔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의 임재가 레위기에서도 이어지고 또 나단과 아비우가 불타 죽은 장면에서도 여호와의 임재는 감히 범했을 시에는 너희가 죽는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민수기도 마찬가지죠. 민수기에서도 거대한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항상 밤낮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명기에서는 그런 말씀이 엄연한 겁니다. 신명기 어느 곳을 봐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의 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기억하는 것만 했지 여기서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임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도대체 왜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그동안 보여주신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드러나도록 나타난 것을 이렇게 말을 삼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제 그 사실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신명기는 일단 그 청중이 어느 대상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의 청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제2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전부 광야에서 불순종한 대가로 엎드려져 죽고 이제는 자기들만 남았습니다. 그 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죽을 거였습니다. 아론은 이미 죽었죠. 신명기를 쓰고 있는 당시에 아론이 이미 죽은 상태가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입니다. 민수기에서 아론이 이미 죽었죠.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모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미리암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지금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도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말에 여호와의 관계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 걸려있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어떤 얼굴의 형상에 주목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전하는 말과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만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울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자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입니다. 언약을 상기시키고 너희가 맺은 언약이 어떤 것이며 거기서 지켜야 하는 너희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 너희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는 들어가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언약에 대해서 모세의 입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의 가시적인 임재와 그런 것들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과거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는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심겨져서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아주 놀라운 백성이 되는 순간이 그들의 코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시내산의 그 임재 사건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자체 제목도 히브리어로는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신명기에서 뭔가 좀 새로운 명령을 받는 것 같지만 원래 히브리어로는 제목이 그냥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의 음성,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이에 더하여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제2세대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보이는 형상, 사람, 곤충, 동물, 새, 별, 하늘,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가리켜서 신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려면은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신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만 너희는 오직 구름과 흑암과 불길 가운데서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고 음성만 너희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깊이 삼가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그러니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너희가 들어갈 땅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찢고 부수고 그걸 절대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이르는 그 모든 장면들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난 구름이나 흑암이나 불길 같은 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형상이다 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신명기는 절대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닌 거죠.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의 대언자 모세의 입에 나오는 말에 모든 신경을 다 주의하고 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더러운 땅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고 우상이 아니시고 형상을 너희가 보지 못한 참 하나님 여호와만을 잘 섬겨야 그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조점이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은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들 조상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그 성소를 여호와의 구름이 함께 할 것이다. 무슨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에 불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안 합니다. 오직 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형상이 아니라 그 성소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솔로몬 시대 가면은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통 가득해서 구름이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는 아직 구약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그 본질은 솔로몬 때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두실 소소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여호와의 임재는 어떤 것이냐면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어떠하심, 여호와의 성격, 여호와의 형상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의 영광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그림자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신명기에서 그 이름이 있는 성소를 너희가 내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거기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곧 내 앞에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만 마치 드러나는 것 같고 신명기는 정말 이름만 있는 겉으로 정말 보이지도 않고 말만 말뿐인 것 같은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오늘 4장과 더불어서 3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3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에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가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 위에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기가 신명기에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보이는 임재가 명시된 장면입니다. 여기서 마치 출애굽기 위에서부터 민수기처럼 여호와께서 구름과 함께 나타나신 장면이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과거를 향한 작별도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구름과 모든 보이는 현상에 주목해야만 했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던 그 임재는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모세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 앞으로 새롭게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여호수아를 함께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막 가운데 구름과 함께 임재하신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암시입니다. 더 이상 시내산에서 봤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죽을까봐 무섭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세요.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은 더 이상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명기의 임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곳에 분명히 계시는 특별한 임재입니다. 이 부분을 33장에서 짧게 등장이 되는데요. 신명기 3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선 2절을 보시면은 33장 2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묘사만 보면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이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할 뿐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 현상을 모세는 마치 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냐 하면은 너희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과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하면서도 더 나은 임재, 더 이상 너희가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너희 가운데 강림하신 것처럼 오른손에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너희가 그 보는 것 때문에 두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계시는 더 나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제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겪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화평한 가운데 너희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도 가나안 땅을 그 반역한 족속에게 내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라고 해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 나았던 게 아니죠. 조상들이 다 죽었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이들을 시험했던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땅에서 목마를 때에 이 제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원망하죠. 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족속들은 아직도 변한 게 없다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분노해서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분노하여서 내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족속들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에게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너의 멋대로 행했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너는 왜 분노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전혀 변한 게 없는 자신들의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더 나은 언약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간구하시고 다 잊으시고 조상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변한 게 없어도 내가 너희를 내 언약으로 끝까지 이끌고 가겠다 하는 더 나은 언약의 자리, 더 나은 임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세의 음성을 듣고 더 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계시는 임재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신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은 신의 산 언약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들이 보고 떨었던 두려워했던 만질 수 있었던 들을 수 있고 정말 볼 수 있었던 그런 임재가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언약 때문에 너희는 그 만질 수 있고 흑암이 침침한 신의 산에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임재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백성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신명기는 구약 안에 있는 신약입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이르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려운 현상과 임재의 표시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보다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임재, 하나님의 본질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이 순간 그 임재 속에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모세가 전하여준 말씀, 모세를 따라 오신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모세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오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자가 없죠.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말씀의 살들을 외에는 그분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세상처럼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고안해내지 말고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대로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의 임재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곳은 불이 붙고 심심한 흑암이 있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신의 산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은 실체인 하늘의 시온성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입니다. 이미 거기에 이르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떠한 존재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지입니다. 말씀의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인재를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재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대로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고 나는 이대로 괜찮으니 마치 나를 변화시키려 하지만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나의 죄악을 지적하지 말고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 내가 동성애를 하든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멋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든 다른 사람의 잣대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옳다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정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 나를 구원하려고 하지마. 나를 있는 자리에서 사랑해주면 안되겠냐. 그런 자세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영화 같은 데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뭐,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마블이나 히어로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웅들이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나온 영웅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호하려고 하고 세상에 있는 악함과 약점들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얘들 품을 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얘들 바꾸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들을 좋아할래. 난 얘들을 보호할래. 그런 말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네가 동성애를 해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인정할 거야. 아니면은 네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특별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넌 너대로 살아. 넌 괜찮아. 아니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신이 없다고 믿고 절대 유일한 가치는 없다고 믿어. 난 이대로 살 거야. 괜찮아. 그렇게 살아. 내가 너를 인정할게. 그걸로 가득한 게 세상입니다. 우상이죠. 다 우상입니다. 말씀에서 명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것들이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망각한 것들입니다. 그것에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하고 그분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고안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이며 또 신명기에서 왜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난 구름이나 불이나 어두운 것에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음에도 너희가 형상을 보지 못했고 오직 여호와의 음성만을 들었다는 것을 강조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거짓된 형상과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붙잡으며 또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훨씬 더 나은 보이지 않고 또 만져지지 않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과 그 뛰어남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때의 구약에 보이는 임재의 영광에 맺어진 그 언약도 어겼을 시에 이스라엘이 패망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늘 예루살렘의 임재의 이 영광, 이 언약을 만약 배반한다면 얼마나 그 당하는 처벌이 무서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영광대로 기쁨대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욱더 영위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진정으로 성취 되는 그 순간에 누리기 위해서 항상 날마다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에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우상과 같은 관념과 철학과 모든 풍조에 휘둘리고 그런 것을 좁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쉽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항상 붙들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진 주님의 모든 사역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사역자들 스스로부터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를 기울이고 한 분 선생이신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귀가 집중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